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단편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스럽게 가진 것이 있었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식이었고 아내는 빛나는 머릿결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서로 선물을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선물,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그 고운 머릿결에 맞는 멋진 예쁜 머리빗을 살려고 하지만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금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시계줄에 맞는 금시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쁜 머리빗을 꽂을 아내의 머리칼도 이미 잘라져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쁜 머리빗을 선물해 준 것 그것을 그는 받고서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 머리 빨리 금방 자랄 거야. 남편도 시계줄을 선물하는 아내를 보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우리 그냥 크리스마스 잔치나 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슬프고도 애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담긴 선물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줘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죠? 선물을 주고받는 그 마음이란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인들끼리도 부부도 그리고 친구나 친지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가 뚱뚱하게 불룩한 하하 웃는 흰 수염이 달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선물을 나누어주는 이 산타클로스의 풍습은 터키 지방의 4세기경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줬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지만 종종 걱정이 됩니다.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잘 보이질 않고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것은 호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이 선물이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이 어디에 멋지게 그려져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이란 뭘까요? 지금도 황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는 금값이 너무 비싸져서 돌잔치를 할 때도 조그만 금가락지 하나 주는 것이 쉽지가 않을 정도로 금의 이 값어치가 높아졌습니다. 옛부터 이 금이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 앞에 드리는 기름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을 또 드렸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바로 몰약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동방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자기들에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대의 선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과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 주셨고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있노라고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많던 유대인들 다 어디 갔는가? 왜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힘과 권력이 많으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대왕, 그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70세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늙은 나이에도 불같은 시기와 질투가 그 일어났습니다. 잔혹한 독재자였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였습니다. 교활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친히 죽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유대인 아내 미리암도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까봐 죽여버렸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쯤에서 많은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지는 않겠지만 저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슬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들이 되는 게 더 낫다. 돼지들보다 아들들이 더 쉽게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대왕, 그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면, 내가 가진 기득권적인 모든 것으로 그냥 큰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내가 멈춰 서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찾아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가까우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있었던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8km에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두세 시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도 예수님을 맞으러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동만 쳤습니다. 불안해서 떠들기만 했습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을 향해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으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호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모릅니다. 아니, 여자도 남자의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와서 서로 만나고 사랑해도 그렇게 자주 싸움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한 방에서 잠을 자도 때로는 마치 가운데 태평양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다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교적인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다 잘 알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독이 됐습니다. 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할 때 그 지식은 잘못 쓰여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이것이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예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허위성입니다. 지식의 기만성입니다. 지식의 이중성입니다. 엎어지면 코다울 텐데 그들의 지식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생겨지는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파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이 머릿속에만 간직한 지식을 잘못됐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그 지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열려진,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우는 것이 머릿속에만 멈췄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 앞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동방박사들, 그들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멀리서 유대인들의 예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온대. 그것을 그들이 간직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뭘까 하고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라 그것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동방박사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똑같이 여러분, 헤롯도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도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릅니다. 하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진실로 겸손하게 경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질문과 동방박사의 질문이 다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지 보수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을 조롱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대답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대답과 다르면 그것을 공격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배우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깨달으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과 열린 마음을 갖고 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받았던 계시는 세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첫째는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다가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별을 보면서 얻게 된 자연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내 힘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아, 내 삶이 참 부족한데 뭐 다른 것 없는가? 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다가옵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이 산하에 내린 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삶에서 다가오는 하늘의 계시,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계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십니다. 실존 자체가, 네가 갖고 있는 실존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맞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출발하다가 말씀과 만났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이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그냥 또 기쁘니까 또 기뻐지고 또 기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때가 기쁠까요? 일상적인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벌어졌던 것과 이렇게 일치시키게 될 때, 맞아, 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는 어쩌다가 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이 머문 곳에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민감성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포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꽃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별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별입니다. 지혜의 별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별인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사느라 땅만 보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무심히 세월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선입견 때문에, 내 땅만 바라보는 내 욕심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려져 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땅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고, 너무 낙심하면서 살지 말라고, 너무 슬퍼하며 외롭다고 탄식하면서 살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 예수님을 주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금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략과 같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한 나의 선물이다.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의 선물로 보내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한 선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여러분은 세상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소식을 가슴에 품고 세상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꿇어 경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